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47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138편입니다. 이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던 137편이 끝나고 경건한 자들이 다시 수금을 손에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니들 노래 잘하니까 노래 좀 해라. 너무 한탄스럽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노래나 하고 있어야 되니. 그래서 그들이 수금을 벗어서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138편에서는 남은 자들이 다시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적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저작인지 뭐라 그럴까요? 많은 그 성경 해석가들이 좀 의문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전이라는 말은 성막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매기 목사님은 이 138편이 다윗 때 성막을 말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매기 목사님은 요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으면 하시네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를 드리면 신들 앞에서 당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유의해 보셔야겠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후에 뭐 요즘도 우리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그 예루살렘을 가보면 저도 가보고서 지금도 아주 감동적이었던 것은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벽에다 보면 그 틈이 있거든요. 거기다 기도문을 적은 쪽지를 꽂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 중에 일부는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의식을 행하고 있었고요.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벽에다가 머리를 막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참 감동시켰었는데요. 또 제가 감동이 되었고요. 그러나 제가 보았던 아주 큰 일은 입술에 붙은 예배에 불과한 의식적인 기독교와 유사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무 입술로만 하는 거 있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도 약했다는 겁니다.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냉정함, 무관심, 그리고 생활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의 회개를 다시 회개하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고백은 입술에 붙은 예배에 불과했던 그 모든 사실을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입술로만 하는 형식으로만 참여하는 예배라면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교회에서 형식으로 예배하고 형식으로 찬양하고 형식으로 기도하는 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적용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비판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그 신들이란 그 어떤 내용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건강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각 나라의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물론 우상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우상이요 신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들이라는 말을 시편 82편 6절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즉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재판장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교사, 설교자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항상 책임을 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하나님께 대답 그리고 답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저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복음을 밝혀주지 않는다면 누가 밝혀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한다. 루터와 칼빈의 생각도 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전해야 되고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그런 걸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북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저로서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윗이 내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몇 가지 사실들을 의미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을 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다윗의 행함, 신앙, 표현 방식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한 번 더 해석해 보고 나감이 좋을 줄 압니다. 자, 138편 2절로 가보실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사람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후반부는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을 따라 주의 말씀을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미기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선언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격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가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는 주께서 주의 이름이 함축하는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것 아니겠어요? 자, 이제 6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기 목사님은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높으시니 낮은 자를 살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낮은 자를 하감하실 것입니다. 또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하여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교만한 현대인은 좀 더 겸손을 드러낼 줄 모릅니다.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겸손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니까요. 다윗은 겸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131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이에 베드로가 5장 5절에 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3장 4절에도 그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같은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히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요? 확신하노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39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시편으로 창조와 관계된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주고 있죠. 곧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리고 편만하고 편재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139편에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네 개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자기도 들을 수 없을 만큼 큰 도를 만드실 수 있는가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건 말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다 털어놓아야만 그분이 뭐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왜 주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드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알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어야만 여러분들을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139편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복구멍까지 올라왔으나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혀를 통하여 그러한 말들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로 6절을 볼까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시편 기자는 자기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또 전능하심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셨고 또 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으시죠. 여러분은 그들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아시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믿음 아래에 있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밑바닥까지 우리가 말하지 아니한 표현하지 아니한 그 아래까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단계와 계층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음부란 볼 수도 없고 알려지도 않은 스올이라는 지역이죠.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저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 1장, 그 참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 그 우리는 지금도 뭐 허블 망원경이니 뭐 이런 것들을 그 천체 연구하는 사람들이 통해가지고 지금도 우주를 발견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서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이제서 사람들은 뭐 그 조그만 행성 하나 발견하고 그 별 하나 발견해서 이름을 붙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10절로 12절을 봅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한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상세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 물론이죠. 그 죄들을 낱낱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다, 정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르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13절로 가보실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분명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요. 내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고요. DNA 구조를 만드셨고요. 나의 모든 나만이 갖고 있는 신체적 정보를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셨단 말씀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참 우리가 손들을 수밖에 없어요. 14절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는 피조물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 몸이 형성되기 전에 다윗은 자기가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태 속에서 형성되면서 하나의 사람이었다. 그 몸의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다윗은 하나의 사람이었고 잉태된 순간에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근자의 생명윤리 문제가 뭐 태아 줄기세포니 뭐 사실 우리나라가 대단하잖아요. 뭐 그런 모든 것은 이제 허브가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고는 완성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는데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청산일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참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해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부터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19절 한 절 더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악한 자와 경건한 자들이 모두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